기도함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종은 철저히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한국에 가신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11월에는 저녁 예배만 섰었는데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지난 첫 번째보다도 훨씬 더 떨리고 막 긴장되고 막 지금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 비해서 뭐 하나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하나 나은 것도 없고 부족함만 더 많이 보이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자격이 있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도 되고 막 이거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막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선 게 이게 제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이 시간이 주인 되시고 또 이 자리에서 기억되실 분은 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간 박동민이 하는 말 때문에 시험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사죄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이 시간 기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맛있는 국이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이라고 하는데 네, 그 하박국 오늘 같이 봉독했던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찬양 아시나요?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애들이 막 율동하면서 즐겁게 막 하는 흥겨운 찬양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저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은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개인기하면서 막 재롱 부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흥겹게 즐겁게 이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처음에 그려졌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그런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즐겁고 흥겹게 부를 수만 있는 찬양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사실 본문은 3장 17절 18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 하박국 전체를 한번 좀 훑어보면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의 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구약에 이제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인데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짧은 그런 책입니다. 그 하박국은 그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다른 사람 등장인물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하박국이 먼저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다시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정의가 무너지고 악인들의 횡포가 계속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쭉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 멸망을 당한 지 한 100년 후가 지난 시점이고 새로운 신흥국으로 신흥강국으로 바벨론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하나 둘씩 점령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굽하고 전쟁 속에서 왕 요시아 왕 선화 왕으로 기억되는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왕이 새로 세워집니다. 막 그러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말 혼탁하고 비숭숭한 그런 시점에 신흥 강국 바벨론이 나타나서 이제 남유다를 칠 거다라는 소문이 막 이제 돌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하는 이 질문은 사실 대답을 얻기 위한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이제 분을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휘둘리고 이렇게 당하고 고통받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1장 뒤에 5절부터 하나님의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참으로 더 황당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그렇게 따지는 하박국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한테 더 힘을 줘서 그들이 막 표범처럼 너를 급습할 거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을 막 점령하고 다닐 거고 그래서 그들의 폭력에 여러 성들이 앞에 무너지고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막 으스댈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이 하박국이 생각했던 그런 모범답안과는 굉장히 다른 답이잖아요. 하박국은 사실 그래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는 안전하게 할 거고 너희들이 싸워서 바벨론과 싸워서 너희가 이길 것이야. 이런 그런 보호와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박국이 이제 멘붕, 멘탈 붕괴에 빠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1장 12절에 한 번 더 하나님한테 여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분명히 정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저 악인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대답을 망루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망루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2장은 그 하박국의 질문에 따른 하나님의 대답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네가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도 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악인들은 결국에는 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저희가 행한 그 악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갚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제 하박국이 3장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찬양의 이제 결론 말씀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인 3장 17절 18절 말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저는 여호와 하나로 당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즐거워하고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이 정도는 내가 잘 해결할 수 있고 뭐 내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고 사소한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그 문제가 너무 크고 거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예를 들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막 준비해서 막 그냥 나의 시간을 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준비를 했는데 시험이나 취업에 자꾸 낙방을 하고 유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갑자기 막 떨어져서 나의 뭐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나라 경제가 힘들어져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사고나 질병, 천재지변이 나에게 닥쳐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분명 우린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기적같이 그냥 펑 하고 그냥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온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고 나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는 그런 바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이런 모든 생각들이 바르고 옳은 것인지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이 항상 정답일까요? 아니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하박국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스스로의 답을 내리기까지 총 세 단계의 바로 알기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가 그 문제의 가장 표면, 그 문제 자체에 대한 바로 알기의 과정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의 현상이 어떠한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근본은 무엇인가? 혹은 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할 때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와 같이 그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나의 생각으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바로 알기 과정입니다. 하박국 1장에서 처음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질문했던 하박국이 이 단계의 바로 알기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제 문제에 대해서 알았으면 더 깊이 들어가야겠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 문제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바로 알기입니다. 그 문제 안에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혹은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정립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박국이 2장 1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대답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 망루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박국은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라는 행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 망루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이 그렇게 반갑기만 한 과정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나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나의 단점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고 나라는 사람의 그 바닥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사람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한계에 직면하고 그래서 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의 좌절과 절망까지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 나를 바로 안 후의 시점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결론으로 하박국은 도망치거나 막 칼 들고 나가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거나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았으면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 자체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로 알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로 알기 과정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속성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이르게 되면 그 문제를 보게 되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1장에서 처음 하나님한테 무례하게 따지는 하박국이 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까지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하나님을 바로 안 후에서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다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 30년도 살지 않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무례하게 드릴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에 처음 맞닥뜨리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해결책을 막 모색을 하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혹시 듣지 않으시거나 하면은 그때 또 좌절하고, 그 좌절하게 되는 순간에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죠.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는 고민이 시작되면서, 그런 고민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반추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 이 상황을 바꾸는 그런 해결 방법이나 그런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 있는 나를 바꾸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전체를 아우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돌이켜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이 과정, 그때서야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하박국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여전히 문제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박국이 그런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남유다는 바벨론 앞에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선한 등불처럼 꺼지기 일보 직전이고, 뭐 언제 우리가 공격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눈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오늘의 말씀처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련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하박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우리가 율동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기쁨과 감사만 넘쳤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런 고백을 내뱉는 하박국은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 한켠이 무너지고, 여전히 나는 고난 앞에 있고 내가 겪게 될 아픔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승리를 이루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그런 눈물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흘리는 그 눈물은 뭐 내가 아픔을 당해서 그 수치스러워서 흘리는 부끄러움이나 그런 원통함의 눈물이 아니라, 이 조그만 내가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그만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아플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를 기대하는 그런 감사와 기대가 포함된 그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자는 단순한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을 그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자라는 심플한 메시지로 마무리를 짓는데, 하박국 말씀은 그 차원의 단계를 넘어서서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따라가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는 그 나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로 아는 것, 그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혹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스페포드는 굉장히 젊어서부터 성공한 변호사로 집에 재산도 많이 모았고 예쁜 아내와 쓰라에 이제 네 명의 딸을 두고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스페포드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화재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가족 모두 함께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갈 일이 생겨서 가기로 약속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스페포드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아내와 딸들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일처리를 하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였는데 그럼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보 하나가 옵니다. 그 전보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Saved alone. What shall I do?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뭘 어찌해야 됩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태운 배가 다른 범선과 충돌하여서 그대로 그냥 대서양 한가운데 전복하였고 그 아내만 기적적으로 구조되어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지 얼마 되진 않아서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을 전부 잃은 그 스페포드가 고통 속에서 신을 받아가 그 가운데에서 쓴 시가 바로 이 가사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어쩌든지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이 평온하다는 그런 스페포드의 고백,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려는 그 하박국의 고백, 이런 고백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감사하거나 그냥 상황에 순응하는 그냥 수동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그를 의지하겠다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의지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번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남긴 후에 하박국이 혹은 스페포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실 그거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에는 정답이 없죠. 바벨론을 피해서 혼자 이제 산속으로 막 도망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남유다에서 이제 군대를 막 양성해서 10만 양병 막 해가지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다 최후에 칼 한 번까지 휘두르다가 전사하였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고자 합니다. 네, 다만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까지 남겼다면 그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하나님을 알리고 이 하나님을 전도하고 그렇게 알리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정답 없는 이 상상을 이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해결책에 따라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하나님은 그런 AS센터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 짧은 생각으로 이 3차원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문제 위에 계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길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따라서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음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빛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빛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세워진 그 십자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